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베드로가 여쭤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 생각지 않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좋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집의 관리자로서 청지기로서 종들을 관리하며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책임을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떠나시고 청지기가 그 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할 때에 이제 뭐 주인이 이렇게 떠났으니까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한참 계셔오겠지 그러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뭐 때리고 말이에요. 아주 막 그 몹쓸게 음식도 주지 않고 학대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와서 그 사실을 알을 때에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맡겨준 그 청지기의 사명이 이와 같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청지기란 말은 책임을 맡은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가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관리하는 그러한 자예요. 주님의 권리를 우리가 위임받아서 일정 기간 관리하는 그런 청지기의 삶이다 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삶이 이제 구약에 보면은 엘리에셀이 나오는데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아주 신실한 종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을 때에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상속자로 세우기 위해서 신실한 그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청지기인 것이죠. 얼마나 충실했으면은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겠냐 하는 거예요. 또한 요셉은 보디발의 상속자였어요. 청지기였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종의 신분으로 들어갔지만은 그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 하나로 청지기가 된 거예요. 그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종의 신분으로 그 집 재산을 관리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청지기예요. 요셉은 보디발의 청지기. 이 세상에는 자기 것이라고 하면서 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싸우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에요.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자들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 두실 때에 그 모든 것을 관리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아담으로 범죄한 그 아담을 대신하여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게 그리스도가 지금 아담이 되신 거예요. 그 첫 아담은 범죄했지만은 다시 오신 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들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보게 되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청지기를 이제 한번 이렇게 종류로 어떠한 종류가 있겠는가 나누어 봤어요. 한 여섯 가지 종목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이 몸의 청지기. 그러니까 몸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룩하고 깨끗하게 지킬 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그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그러니까 그 성령의 전인 너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네. 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몸을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고 레위기 11장 45절 4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의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 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이루는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는 피값으로 산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지금?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손과 발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지난밤에 잠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여러분 뭘 하십니까? 물론 이제 다 이제 경직되었던 그 근육을 풀기 위해서 뭐 기지개도 하고 뭐 스트레칭도 하고 그러겠죠. 예. 그러면서 제일 처음으로 해야 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 나에게 단잠 주시고 모든 걸 다 이제 피로를 풀게 하시고 새로운 아침을 맞아서 새롭게 호흡할 수 있는 이 생명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일일이 물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 오늘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과의 그런 대화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한다고 천국 못 가고 지옥 갑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했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 담배 피는 사람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 저 사람 담배 펴? 냄새 피고 다녀? 아직도 술 마셔? 그게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정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정죄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마치 자신이 재판관인 양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신도 똑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그러면서 자신은 의인인 양 그렇게 하는 것은 외식이다 하는 거예요. 외식이 뭐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이중인격이에요. 그게 외식이에요. 그리고 교만한 죄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월권 행위인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미 내가 정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건 월권 행위예요. 이거 우리 깊이 아셔야 돼요. 오직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공의로 판단하시고 죄를 정죄할 자격을 가지신 심판주이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과 돌을 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잖아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 아이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네가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에 보면은 우리 인간의 타락상을 나타내고 있어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분쟁, 수군수군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기를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무종하고 무자비한 자같이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만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들까지 옳다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에요. 내가 누굴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이런 게 다 뭐예요? 정말 큰 죄악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걸 행하고 있으면서 내가 남을 정죄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에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이에요. 성령의 전인, 그리고 이와 같이 술을 하던 담배를 하던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비방하던 악을 도모했던 무정했던 무자비했던 이러한 모든 것이 은혜를 받게 되면은 이런 것은 다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아직 은혜 받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이런 행위를 그냥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성령의 전인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동물을 잡아서 예배했어요. 제사했잖아요. 그러나 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자기 몸을 드리는 것으로 바뀐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이상의 헌신은 없어요. 이 예배에 우리는 생명을 걸어야 해요. 이 주의를 대수롭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셔서 만약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 여행지에서 가까운 교회에 찾아가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정성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걸어야 돼요.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두 번째는 자녀의 청지기예요.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시편 127편 3절에 말씀합니다. 자식은 내가 낳았기에 내 자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자식을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13절을 나가서 보게 되면은 그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래전에 우리 집에 주이시라 그러죠. 유태인 그 젊은이 한 사람이 우리 집에서 좀 살았었어요. 그 우리 요셉 친구인데 그래서 요셉이와 같이 이제 살았는데 우리가 뭐 한 1년 정도 같이 살은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제가 그 놀라운 걸 봤어요. 참 검소해요. 얼마나 검소한지 그 양말 이제 빨래를 해주는데 양말 보면 양말 뒤꿈치가 이렇게 구멍이 났어. 근데 그걸 그냥 신는 거예요. 안 사시노. 근데 부모님이 오레곤에 사는데, 뭘 소포라나 보초한데 보니까 뭐 양말하고 속옷 같은 거좀 보내왔더라고요. 얘가 다 그렇게 처진 걸 그냥 그대로 신고 다니고 그렇게 하는 그 젊은 사람이 말이에요. 요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부모들의 그 가정 교육에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 그걸 볼수 있었어요. 그러니 이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직접 체험을 했어요. 근데 지금 그 청년이 이젠 결혼 다 해가지고 이제 집이 두 채가 있더라고요. 벌써. 예. 그건 뭐예요? 그만큼 검소하게 생활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그 길을 책임져 주신 걸 저는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후손이 강성해지는 복을 주신다고 시편 128편 1절로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가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께로부터 위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옳은 것이라.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유와 같은 것만 먼저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6장 4절에 나가서 있는 말씀은 대수롭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 자녀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은 너희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디모데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으로 아이들을 잘 이렇게 양육시키는 이 가정은요, 그 가정이 잘될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삶에서 한 가지 후회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존댓말 하지 않았던 거, 그게 후회가 돼요. 그 어린 아이 때부터 어린 아이에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존댓말로 이렇게 해서 아이를 키웠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이 사실을 늦게 깨달은 거예요.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늦게 깨달았어요. 아마 일찍 깨달았으면 그때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 후회되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해서요. 예. 여러분, 이제 앞으로 결혼을 하신다든지 아직도 여러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와의 대화 존중하고 아이를 존중하면서 그렇게 서로 존댓말 하는 거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물질의 청지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물질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재물 얻은 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재물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얼토당토하는 말이냐고 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들을 주변에서 참 많이 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그 자기의 그 물질을 조금도 남에게 주지 않는 사람을 봤어요. 그냥 움켜줘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그 움켜진 그대로 그만큼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퍼주는 사람을 봤어요. 저렇게 퍼줘도 괜찮을까? 할 정도로 그냥 쉐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물질을 축복해 주는 것을 저는 목격을 한 것이에요. 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참됐구나. 저 직접 제가 그걸 눈으로 목격하고서, 야, 그러니까 선한 일에 또 도울 일에 마다하지 아니하고 계속 자기의 물질을 사용하니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더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주시는 걸 저는 보았어요. 여러분, 물질을요 아끼지 마세요. 그저 내가 뭐 명품 하나 사기 위해서 좋은 차를 뭐 사기 위해서 이런 데 너무 투자하지 마세요. 신발 좀 낡은 거 신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꼭 명품 신어야 합니까? 예. 그런데 돈을 아끼고 사용하세요. 부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필요한 대로 충족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본래 물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 모든 걸 다 뺏겼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욥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의 모든 자녀들 죽었지요. 친구들은 자기를 조롱하지요. 자기의 와이프까지 자기를 원망하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가능할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그는 그 후에 두 배의 복을 받습니다. 저는요, 이 욥기를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참 은혜 받았어요. 어느 대목이냐 하면은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그랬어요. 여러분, 욥이 절친이 세 명이 있었어요. 빌닷과 소발과 엘리바스. 그 절친이 뭐라고 했냐면 욥을 비난하며 욥을 정죄했어요. 그걸 일일이 다 제가 여기서 열거하지는 않겠어요. 요약하면은 욥을 비난하면서 정죄했던 그 절친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신을 비난하고 정죄했던 그 세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요보다 갑절이나 더해 주셨다 그랬어요. 저는 여기서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를 비난하고 비방했던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갑절로 더 채워주셨다고 했잖아요. 욥은요, 욥기 1장 8절에 또 2장 3절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욥을 의인이라고 했어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이 세상에 그러한 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극찬을 한 분이에요. 그러한 욥이에요. 그러한 욥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고난의 핵심에 숨어있는 이 신비를 받아들이려 하기보다는요. 그 고난의 이유가 옳든지 그러든지 그걸 파악해내려고 해요. 욥의 친구들은 이런 유혹에 무너졌던 거예요. 선한 의도를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고난을 겪는 사람들에게 아주 경건한 것처럼 들리는 그 텅 빈 대답을 해줌으로써 얼마나 많은 해를 끼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최선이야. 다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런 고통 주는 거야.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은 안 주셔.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고 생각하다니 얼마나 교만합니까? 누군가가 고난당하는 이유를 우리가 안다고 생각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에요. 우리는 자기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조차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그 고난당하는 것을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당신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고통은 안 겪어야 하는데 차라리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훨씬 진실하고 도움이 될 것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사람 곁에 있어 줄 수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긍휼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과 함께 탄식할 줄도 몰랐고 나이가 자신들에게는 욥을 정죄할 그러한 자격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을 정죄했던 것이에요. 그들은 욥을 비난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무모한 변호를 대신했던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행위입니까? 이제 네 번째, 시간의 청직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은 강건해야 70이여 80이라고 시편 90편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70, 뭐 80, 청년이에요. 뭐 100세 넘은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건강해야죠. 건강하게 살아야지 100세까지. 그렇지 않으면은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 어쨌든 이 세월은 신속히 날아갑니다. 흐르는 세월을 잡을 수는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왜? 이 시간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시간 안에 살다 가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최근에 북아프리카 모로코 지진으로 3,000명 이상이 사망했죠. 그리고 또 연이어서 리비아의 데르나 그 홍수로 그 홍수는 태풍으로 말미암아서 댐이 무너지면서 댐이 붕괴되면서 홍수가 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겼죠. 그래서 지금 1,0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한 2만 명 가량이 될 거라고 추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한 일 누가 당할 줄 알았겠어요? 그러한 일 당할 줄 알았으면은 댐을 더 견고하게 만들었겠죠. 그러나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캘리포니아 안전한 지대에 살고 있지만은 언제 우리가 이러한 재난에 처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에요. 사고라는 것은 또이 참사라는 것은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것은 우리가 이 시간에 청지기로서 잘 시간을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직분의 청지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셨죠. 어느 누구도 못하는 기능을 저마다 다 가지고 있어요.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 사람만이 할수 있는 그러한 은사가 있어요. 이 영적인 그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그 영적인 그 능력을 자기의 그 소유물로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신유의 그 은사를 받아서 병 고치고 막그 손만 얹어도 낫던 이러한 은사를 가졌던 분이 언젠가 보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걸 여러 번 봤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거두어 가셨을까요? 거두어 가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두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을 세우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혹은 사도로, 먼저 사도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고 했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이것은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직분자를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죽으나 사나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건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은 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려고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 은사 청지기입니다. 이것은 서로 봉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은사는 기프트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사람마다 남이 갖지 않은 그러한 재능을 주셨죠. 그래서 어떤 이는 노래를 엄청 잘합니다. 또 그림을 잘 그려요. 그래서 뭐 유명한 화가들 많이 나왔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계를 잘 달아요. 또 기계도 잘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글재주가 있어서 아주 유명한 또 글 써서 유명해 있잖아요. 저마다 다 그 재능들이 다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그 은사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사교성이 좋아서 그 사람만 가면은 아주 웃음바다가 되고, 예,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 은사도 각각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잘 가르치는 그러한 은사를 갖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잘하는 은사가 있어요. 제가 한 30년 전인가 제가 음성 음반 그 여기 미주 USA 그를 할 때에, 그때 그 은혜 한인 교회가 노을웍 그 강당에서, 고등학교 강당에서 시작했는데, 아 이때 그 교회 은혜 한인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그 교육자들, 목사님들이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이단이라고 막 손가락 하고, 아주 그 사람 못된 사람이고 이단이고 하면서 얼마나 공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김광신 목사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마귀에 대해서, 마귀론에 대해서 사람이 그 가르친 그 잘못된 이러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오해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자기가 그걸 정정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들려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지금 이 교회가 여기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흥합니까? 그랬더니 그 김 목사님 얘기가, 우리 교회에 전도 잘하는 그러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1년에 전도를 300명 정도 한다고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300명 한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주신 거야, 전도 연사를. 근데 그분이 이제 하면, 만약에 그 이제 어떤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그 청년이 은행 같은 이제 은행 거래를 하잖아요. 그 은행에 가게 되면은 그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럼 갈 때 이렇게 뭐 직원들 좋아할 그 초콜릿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사간대요. 그래서 그 직원들 다 나눠준대, 전부 다. 가는 데마다 매번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밑밥을 던지는 거지요. 자기의 물질 투자, 시간 투자,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300명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전도가 공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때 한창 그 교회가 막 부흥하고 이럴 때 제가 이제 은성 음반 걸 하는 걸 그걸 아니까, 그래서 우리 그 교회 매주 이 설교 테이프 한 5천 개씩 만든대요. 그렇다고 날 보고 그걸 좀 보급해 줄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까지 한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하는 거 정말 참 열심히 해야 돼요. 투자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봉사 잘하는 그러한 은사, 이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다만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아니면은 자기의 자랑을 삼고 교만한 마음 품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이기주의로 이 같은 은사를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어떤 은사를 받았던지 우리가 청지기인 것을 잊지 않고 지혜 있고 진실되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은사에 대해 세마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함께 오늘 주신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 이 은사를 잘 감당하려 하는 우리의 그 마음을 갖고 이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함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의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저 그의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